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재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2016년 첫 번째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의 주제는 올해 저희 교회 표어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열한 지파의 지지를 받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건은 유다 한 지파의 지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비교할 때 이스보셋 왕건이 다윗보다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한 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번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의 지지를 받은 사울의 집안과 한 지파의 지지를 받은 다윗의 그 다윗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다윗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열한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다 보니까 네 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네 분으로 인한 내전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각 군대에서 12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표전을 먼저 벌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전으로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전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무엘하 2장 30절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31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 싸움에서 전사한 군인의 수를 비교해 보면 다윗 편에서는 전부 20명이 죽었고 이스보셋 편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있었던 대표전에서 각 군대에서 각각 12명씩 죽었기 때문에 전면전을 통해서 죽은 다윗의 군인은 전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 군대에서 전면전에서 죽은 군인의 수는 34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에서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전쟁을 해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장 마지막 구절인 2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는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다윗의 군대가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지금 아사엘을 장사하고 다윗의 군대가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날이 밝았다. 밤새도록 걸어서 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런 식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암흑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이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낮이 아침이 되었다, 날이 밝았다 이런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군대의 앞으로의 서광이 비치게 될 것임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한 지파 대 한 지파의 이런 열악한 싸움의 환경 속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펴보게 될 3장 1절의 말씀은 2장 전체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3장 전체의 말씀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 가는 집안과 점점 약해져 가는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훌륭함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사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고백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해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져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할 때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할 때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강해져 갔다는 말과 점점 더 약해져 갔다라고 하는 비교를 할 때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사울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이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훌륭하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우리 집안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격체,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나, 이 성실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동안 나는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덕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덕을 입을 수도 없고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그 인격체로서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잡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아내 6명과 자녀 6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 거하는 7년 6개월 동안 취한 아내와 또 거기에서 나왔던 자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킷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징표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증거로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일부 다처제의 풍습을 따른 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목회 서신을 볼지라도 감독이나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 일반적인 사회 풍습을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로부터 많은 자식들을 생산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 있을 때에 여섯 명의 아내로부터 각각 한 명의 아들씩 여섯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처음의 아내 미가를 데려오게 되는데 다윗이 미가를 데려오려고 할 때 본래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서 미갈과 결혼했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다가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미갈을 데리러 갔을 때 미갈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갈까지 데려와서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이 취한 아내는 7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밧세바로부터 4명의 아들을 생산했습니다. 또 다른 처첩들에게서 7명의 아들을 얻어서 다윗의 아들은 전부 17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자식들은 당시 사회적인 풍습을 놓고 볼 때 왕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금기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마를 많이 두는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략적인 결혼을 서슴지 않았으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는 끊임없이 칼로 인한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사육의 참극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가 훌륭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은혜에 의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하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1절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점점 힘이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부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점점 더 약해졌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브넬도 함께 그의 힘이 약해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넬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집안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차지한 사건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첩은 왕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다음 왕이 그의 첩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왕궁 옥상에서 백주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취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것은 스스로 왕처럼 행동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던 이스보셋도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아브넬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책망을 받은 아브넬의 반응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와 같은 아브넬의 반응을 가리켜서 적반하장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왕의 재산을 훔친 신하가 오히려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왕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넬의 본심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아브넬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또 다른 왕을 찾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아브넬에게 있어서 왕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아브넬은 자신이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지명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넬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고 그 통일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아브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왜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통일왕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도움을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힘써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 때문에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아브넬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통일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넬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잠시 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넬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망각했다기보다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넬의 무지의 소치고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호언장담하는 순간 우리는 아브넬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든 광야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환경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모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이 앞서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그 잘못된 전철을 되밟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아브넬 앞에 참으로 초라한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취한 것을 책망했는데 그런데 아브넬로부터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아브넬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비겁한 행동을 보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때때로 자기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범죄했던 다윗과 인간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스보셋이나 아브넬과 비교할 때 사실은 둘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아브넬과 같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절대로 짧아 보이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가를 데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넬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전제 조건으로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데려오라고 제안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일찍이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미갈이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오게 되었을 때 그 행복한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게 하는 그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과거에 자기 스스로 미갈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갈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미갈과 결혼한 그 상태가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미갈이 다윗에게 가기를 원치 않는데 다윗이 억지로 미갈을 끌고 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매 돌아가니라. 지금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미갈을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미갈의 남편이 울었다는 말은 있으나 미갈이 울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쉬운 쪽은 발디엘이지 미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이 적절한 때를 쫓아서 미갈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강지처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일찍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으로서 여전히 미갈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의 집안 사람인 미갈을 데려오므로 사울 집안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토록 핍박받아온 사울 집안에 대해서 조금 더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미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부터 21절에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한 이유는 사울의 적 리스바를 취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보면은 이 한 여인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기로 결심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기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지금 아브넬은 자신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호언장담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신이 이처럼 죽임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를 다윗에게 자기가 바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이란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31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다윗이 죽임을 당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앞에서 이처럼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아브넬이 죽지 않았다면 아브넬이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바침으로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처럼 통곡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갖게 하려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진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나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이스보셋이나 어느 인간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모든 인간은 똑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쓰임받고 있느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죽고 천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떤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행동할 때 우리는 아브넬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아브넬과 같은 세상 인간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느 인간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 경건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힘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허망한 인생임에도 자기 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고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인생임에도 조금이라도 더 갖고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점점 강해져가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속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넬, 요압, 이스보셋처럼 자신의 욕망을 우산으로 섬기다 사라져버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천년이 지나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평가받는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